여러분, 순종보다 사랑이 먼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러블리스라고 하는 러시아 안드레이 집야긴 체프 감독이 2017년도에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이 상실되어진,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가정, 그런 사회를 그려내는 영화입니다. 제냐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청년을 만나죠. 그 청년과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가져집니다. 크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알료사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결혼하면 서로 부부간에 사랑이 있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면서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제냐는 가정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고 남편에 대한 사랑은 거의 없고 그리고 알료사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SNS상에서 자기 자신의 행복했던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고 가정은 전혀 아랑곳 없는 거죠. 남편은 어떨까요? 보리스라고 하는 남편도 역시나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의 눈치를 계속 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불륜에 빠지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알료사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늘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 다른 가정을 꾸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되고 그 절차를 밟으면서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료사가 듣습니다. 서로 양육을 하기 싫어하거든요. 떠밀고 있거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 알료사는 이제 어두운 방에, 영화는 이제 카메라가 그 어두운 방에 알료사 얼굴에 클로즈업이 되면서 상당히 오열하고 울음을 거침없이 터뜨려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얼마나 독자들로 하여금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지 부모님이 정말 한심하고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오열하고 난 뒤에 가출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가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거예요. 아이 보통 가출이 아니구나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회봉사단체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또 연락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알료사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제냐는 불륜에 빠진 그 사람에게 자꾸자꾸 사진을 보내면서 별로 아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보리스도 새로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전혀 아들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장기화되다가 나중에는 알료사의 친구의 증언을 따라서 도움을 받아서 숲속을 지나서 폐허가 된 건물로 찾아갑니다. 숲속을 지나가는데 그 숲속이 마치 불에 탄 것 같아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앙상한 나무들만 쭉쭉쭉 자라있는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러한 숲속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건물이 나타나는데 그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된 건물입니다. 영화 감독은 그 영상을 통해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러한 가정과 사회,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결국 알료사 아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냐와 보리스가 각각 원했던 삶으로 또 카메라는 다가갑니다. 제냐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 가정에는 역시나 냉기가 흐르고 정적만 흐릅니다. 보리스도 그 불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그 불륜의 사랑을 꿈꾸다가 결국에 결혼을 하지만 그도 역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알료사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상황,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불륜, 내가 꿈꾸는 사랑으로 나가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랑이 없는 엉망진창으로 자기 이기적인 사랑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SNS라고 하는 그 가상 세계 속에 빠져서 가상 속에 있는 그 사랑이 행복이 진짜 행복과 진짜 사랑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그 냉랭함과 그 삭막함과 그 메마름의 공기가 그대로 전염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감독이 참 리바이어던이란 영화도 이렇게 만들고 또 이런 러블리스라고 하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가정과 사회, 나라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 참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찾아오는 분들과 상담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교회가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은사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없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너무 빈약합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일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사랑이, 인격적인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고민을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도 있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현상 아닐까요?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과 언어와 생활 속에서 사랑의 삶이 없을까? 사랑의 언어가 없을까? 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왜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왜 없을까? 교회는 참 크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왜 자꾸 생겨나는 걸까? 우리의 대화는, 나의 대화는 왜 이렇게 일중심적인 것이고 정말 숫자적인 것이고 성취에 관련된 것이고 정말 인격적인 그 사람의 마음, 그런 대화는 왜 나에게는 사라지고 있는 걸까?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싹 메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식어서 에베소 교회와 같아서 내 안에 사랑의 쿠션이 없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영화는 러블리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참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시대를 참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있어요.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몇 차례 논쟁을 벌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은 계대혼인법.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기득권자들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세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 형제 한 명 계속 하는데 계속 죽어요. 7명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보세요.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이렇게 복잡한 결혼 아니겠어요? 하면서 부활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오해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결혼 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실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지 너희들처럼 부활이 없고 너희들처럼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현실만 주장하고 이 현실만 죽으면 부활이 없다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런 축복은 관심도 없는 너희들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식의 질문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승리입니다. 한방 먹였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28절 오늘 말씀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드디어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말 잘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 아닌가 싶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닐까 싶은데 예수님 참 잘하셨어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율법에는 참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총 계명을 613개 계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숫자를 살렸다기보다 숫자를 헤아렸다기보다 365일 1년 365일 동안 그리고 248개의 지체 우리 몸의 뼈는 206개죠. 그리고 장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온 사람의 모든 지체를 248개로 생각합니다. 모든 육체가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613개로 유대인들은 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했겠죠. 가장 첫째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30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말씀이죠. 우리 쉐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쉐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이에요. 이 서기관은 613개 중에서 순서를, 서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613개가 있다면 그것이 계명이라면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요, 계명보다,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쉐마를 주셨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도 어떤 배경 속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하게 될 텐데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곧 도착하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 613개의 이 계명, 계명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구별하셨고 너희들을 택하셨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어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품고 너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생명날개로 품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시면서 왕들을 주셨다가 이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고 선택하고 인도하고 그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고 너희들이 광야로 인도되어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 하나하나하나하나 그 서열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요청하는 질문처럼 첫째는 이거다, 둘째는 이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원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신명기 6장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시다.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우상 숭배,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에 그 어떤 비교될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별해서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너희를 택하신 백성 삼으시고 나라 삼고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한 분 여호와 이 부분이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천지에 나와 같은 신이 없는 줄 내가 너와 바로에게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다. 이 한 분 여호와, 이 의미가, 이 말씀이, 이 이미지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열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주어졌었나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시내산 광야에 가서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계명이 있었나요? 그 전에 계명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이 먼저지 계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있으시죠? 있으세요? 네.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아,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100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우 기특하다 장하다. 0점 맞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너는 어디서 왔니?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나요? 없죠.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0점 맞든 100점 맞든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부모님은 이 아들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성화되는 말씀, 사회생활의 성화에 대한 말씀, 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동포를 사랑해야 된다, 곡식을 수확할 때는 밥 모퉁이는 거두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열매를 딸 때는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너는 거룩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규례들이, 계명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내 너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 제가 성경 찾아서 하나하나 찾다가 개수를 살리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별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너가 행복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지. 너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너는 성수주의해야 되고 너는 십일조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새벽기도 잘 나오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판단하고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메마르고 삭막한 시대에 이 가정과 이 한국의 전 세계의 교회와 그리고 나라의 모습들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멘도 안 나오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버려 있습니까? 왜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왜 계명만 순종만 강요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입니다. 너희의 내면의 속사람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생명이죠.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의 그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 우리 번역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예요, 생각.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너희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이 뭐죠? 힘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희의 속사람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어떤 친구가,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기도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죠.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잘 안 돼요. 내 죄가 너무나도 지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이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잘 안 되죠.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너무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정말 직장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고민고민하고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제냐처럼. 우리의 삶은 자기 명예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성취하는 그 일에 몰두해서 쾌락에, 자기의 즐거움에 깊이 탐닉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일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기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어? 말씀 얼마나 읽었어? 기도 몇 시간 했어? 너 얼마나 하나님 계명 지켰어?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니?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엄벌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너가 불 속으로 지나갈 때 불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명날개로 품고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반응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심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3명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짓궂게 물어보는 거죠. 첫째 딸에게, 예지야,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딸이 손을 가리켜서 원을 가리키면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아주 예쁘게 말을 합니다. 저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얼굴 여기저기 계속 뽀뽀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야,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기도는 조금 논리적이에요. 아빠, 손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보다도 더 아빠를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내에게 물어보면, 도현아,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걔는 6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나가 손으로 큰 원을 그리고 향이 우주를 얘기해서 자기는 다르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 숨이 넘어갈 듯이 하면서 아빠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훈련시켜준 우리 아내한테 감사하고 간이라도 다 내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왜 이렇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도와주세요. 내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만 말해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대 이정훈 교수, 철학과 교수님 간증, 회심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 쪽에도 요즘 정치에 너무 문외한이라서 정치 강의들을 듣다가 또 이분의 간증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션스쿨, 이제 법전공이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미션스쿨에서 종교행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데 법안을 세우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교육부서를 섬겼는데 토요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토요학교 하는데도 뭐가 이래저래 절차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할 때 조금 화가 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정부의 주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막 세우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기 위해서 절에 올라가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분석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법안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극적으로 회심을 시켜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속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가 많은지 미움이 많은지 그분의 기독교 공격을 위해서 반박과 핍박을 위해서 크리스찬보다 더 크리스찬으로 살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봅니다. 성경을 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걸 믿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낮에 되면 바빠서 못 읽으니까 항상 새벽에 성경부터 읽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CTS를 틀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방언하듯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회개하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그 순간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정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났던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으로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 영혼을 살려내는구나. 그리고 저 마음속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메말라 있는 식물이 다시금 생명이 왕성해지려면 비밖에 없습니다. 물밖에 없습니다. 그 바로 엄청난 생명의 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메말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고 빛으로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사랑은요 요한 1서에서 항상 생명, 빛 이렇게 같이 나와요. 요한은 항상 그렇게 같이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제가 말씀을 적어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야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